시편 56편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예, 어제에 의해서 오늘 56편 뒷부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6편 시편은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두 개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에 들어갔던 잘못된 판단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지경을 만났는데 미친 척을 하고 다윗이 간신히 도망쳐서 살아나오죠. 그때에 이제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1절부터 4절 앞부분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후렴구가 나옵니다. 이 5절부터 11절까지도 마찬가지여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10절, 11절에 후렴구가 나옵니다. 먼저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 하루 종일 그리고 그들이 생각도 행동도 다 나를 악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이제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그러니까 한 번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설명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현재 설명을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들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지고 다윗이 자신의 곤란함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지경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좀 독특한 부분이 8절과 9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쭉 읽으면 이 시편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부분이 8절과 9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1절부터 4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1절, 2절은 상황에 대한 설명, 3절, 4절은 후렴구입니다. 근데 지금 5절부터 7절 상황에 대한 설명, 10절, 11절은 후렴구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3절, 4절과 10절, 11절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 아마 이렇게 여러분 그냥 보시는 성경책으로는 그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안 느껴지겠지만 본문을 다시 잘 써가지고 문단을 이렇게 나눠보면 8절, 9절은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 4절 부분 안에는 없는 내용이 8절, 9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8절, 9절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내용이 한 번 더 들어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유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병에 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병에 담으셔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8절과 9절은 간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하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대적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지경입니다. 대적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런 지경입니다. 이랬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8절 9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는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적들이 나에게 악하게 행동할 때에 이로 인하여 곤란함에 빠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결국 왜 다윗이 유리하게 되었고 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느냐. 다윗이 참 아무 죄도 없는데 뜻모를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스스로 자기 발로 악한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때에 언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가, 내가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허물이 없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설령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설령 내가 죄를 짓고 설령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설령 내가 세상적인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를 붙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결국 이 내용 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곳으로 스스로 내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모르고 여기로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10절, 11절에서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3절에 나왔던 것처럼, 어제 말씀드리면서 3절, 4절 앞에 하나의 단어를 집어넣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이제라도,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넣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라도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제라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끝이 나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12절과 13절인데 이 내용은 12절, 13절은 자기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살려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13절 끝에는 주님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실은 다윗이 사람의 앞 블레셋 앞으로 다녔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죽음의 빛이 아니라 죽음의 그늘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 미래와 관련된 고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다윗에게는 좀 미안한 내용입니다. 근데 워낙 미안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이 실제로 이 가드 사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다음에 이 감사제를 드렸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감사를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드 사람에게서 이제 다윗이 죽을 지경이었는데 다시 미친 척 했을 때 살려내 주셨잖아요. 살려내 주신 다음에 다윗이 부른 찬송이 있는가? 그 찬송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광야에서 어떻게 감사했는가? 잘 모릅니다.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그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뭐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쩌면 그것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지적하지 않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배경에 따르는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이거든요. 가드에 들어갔다가 미친 척하고 살아나왔죠. 그럼 21장 다음 사건이 뭐, 20편을 부르고 난 다음에 다음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그럼 22장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아둘람굴로 갑니다. 그걸 아둘람굴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려오고 자기 가족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하고서는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하고 살아 나왔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다시 자기 친척들,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 자기를 따른 사람을 데리고 광야 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가끔 야 다윗도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다시 모압 땅으로 도망간 다음에는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거기 있으면 안 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오세요. 직접 가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는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56편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형편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선택도 어떠냐면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선택을 또 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다 죽을 지경을 만나는 이방인에게 도피처를 찾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사울이 나를 잡아주기면 어떡하지? 이러고서는 다시 모압 땅으로 도피처를 정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서는 다윗을 직접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위로가 되기도 해요. 신앙이 막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이 가득하고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음이 곧장 일취월장하고 다시는 예전에 범했던 죄나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실수하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으니까 우리들은 뭐 얼마나 더 많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이렇게 자꾸만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밥 먹듯이 반복하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다윗도 모압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또 반복을 하게 되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 나아가야 되는가? 언제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베푸시는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설령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스스로 심판받는 길로 걸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십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팽개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한 번 또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늘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시편은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뻔뻔하게 이룰 수 있지? 예, 죄는 뻔뻔합니다. 근데 뻔뻔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기는 하지만 기뻐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 붙들고 의지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 나와서 회개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주님 붙들고 주님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고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굴러떨어졌던 것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누렸던 것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다윗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빈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럴 때 주께서 응답하시며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